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만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를 따라가는 것인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에서 진리의 도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자의 자세로 날마다 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그 말씀 중에서 그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아버지 안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한 뜻이 됩니다. 없다는 것은 그 아버지와 상관이 없이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다 벌어들이고 소유한 것이다. 이러한 뜻이 아니고 아버지 약속 안에 없는 거다. 그러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아버지 약속 안에는 들어있지 아니한 것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아버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약속이 아니고 또 복의 본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지를 못하면은 결국 어떤 복이든 약속이든 그 안에서 분명한 진리를 찾지도 못하고 헷갈리는 또 때로 따라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많고 적다는 이걸 가지고 어떤 믿음을 판가름하거나 또 은혜나 사랑을 가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거나 또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이러한 세상 것을 많이 준 것이 아니냐 어떤 그러한 생각들 자체가 기독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없는 걸 소망하지 말아라.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만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 진짜고 그게 복된 것이고 그게 하늘의 것이고 그게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 약속 안에 있는 것이 뭐냐? 이걸 살펴서 그 약속 안에 있는 것만 소망할 것이지 약속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소망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러한 그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치 말라.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복으로도 여기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면 그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간단히 말해서 주님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간직한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는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 이르간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생명을 뭐 따로 우리에게 집어 넣어주고 주님은 뭐 멀리 계신 어떤 그러한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것 이걸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나에게 주님의 생명이 주어진 그러한 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그런 신자가 어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떤 이성의 자랑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사랑하느라 살아가십니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자로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그 속에 주님의 생명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 마음이 거기서 깃들지 아니한 것이다. 이러한 식으로도 설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라고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 대로, 아버지를 사랑한 대로, 진짜 죽기까지 그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그런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떤 이러한 그 간절함만 그 속에 살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러한 자가 어떤 옛 그러한 마음에서 어떤 세상으로 잠깐 흘러가는 그러한 자기를 발견한다면 그런 나를 두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자꾸 나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자가 사모하면서 진짜 내가 이러한 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그런 소망을 내에서 굳게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된 자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상 얘기하지만은 신자로 산다는 것을 절대로 만만하게 보지를 마시란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신 짐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짐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그걸 간절히 원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속에 살아가지만은 내가 그걸 실천해야 돼 어떤 스스로 내가 이루어야 될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짐으로는 남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항상 그걸 들키고 돌이키면서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누구냐? 주님은 육신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즐거움을 모르는 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분이 내가 믿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세상에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던 바로 그분이 내 속에 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 신자를 향해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치 말아라 아주 당연한 그러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것을 남들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이 땅의 것을 드러내고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야, 이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가르침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봐도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에 가난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걸 아는 그 마음이 심령에 가난한 모습이거든요. 이게 복이 있다 말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내 죄로 인해 애통하며 사랑하는 이러한 자, 그게 복 있는 모습이다. 온유한 자, 의의 즐거움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자를 예수님은 복이 있는 자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이러한 자의 그 나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에 있는 그 자가 결국 천국 백성이라는 얘기죠. 그럼 과연 세상은 어떻냐? 세상은 예수님 말씀하고 그러한 사람을 원하고 있느냐? 그걸 여러분이 보시라는 얘기죠. 사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회사 취재 갈 때 면접 보는데 예, 당신 자기 이름을 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예, 나는 심령에 가난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나는 의의 주로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다 합시다. 회사 그런 사람을 야, 당신은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다 합격시키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사장이라면 그런 사람은 합격을 시키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원한 사람은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뭔가 경쟁심이 투철한 그런 사람, 심지어는 남의 밖으로 또 뺏어낼 수 있는 그런 투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회사가 원한단 말이죠. 왜? 그런 사람이 회사 발전에 쓸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영혼의 주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세상에 쓸모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를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는 세상 것이라고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없어서가 아니고 있어도 이건 자랑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 이게 바울의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의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없어서 내가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면은 이것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그 복음의 복된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 생의 것을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 살아가는 그래간 모습만 보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땅에 이제 주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무리들 중에 예수님을 세상 것과 연관시켜 가르치는 그런 무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이러한 말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오면은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 이처럼 적그리스도라는 존재를 경고하고 있는 경계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그러한 용어인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 사용하는 그러한 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하고 요한 2서에만 등장하는 몇 번 안 나와요. 대번인가 나오는 그러한 그 용어인데 근데 성경에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용어가 요한만 쓰고 있지만은 사실상 그 의미로 또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랄지 거짓 선생이랄지 이러한 용어로 또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그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땅인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전혀 다른 엉뚱한 길을 가르치고 그런 다른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이르도록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마지막 때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런 존재를 경계할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사도 요한은 상당히 심각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말인데 근데 정작 우리에게는 이 말이 별 심각하지 않은 내용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경계를 여러분이 뭔가 좀 심각하다. 야, 그래 심각하구나. 좀 살피야 돼, 경계해야 돼. 그런 문제구나. 이런 그 심각성이 있느냐고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적그리스도 그까짓 거 뭐 나이가 얼마나 이길 수가 있는데 어떤 이런 분으로 좀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비는 없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려는 좀 그러한 그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적그리스도와 별 상관이 없이 여겨버리는 것. 적그리스도가 다가오면 얼마나 나는 그걸 물리치고 그 유혹에 안 빠질 자신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져버리면서 넘어가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나는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아니할 자신감이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눈에 확 들어오고 얼마나 물리쳐가지고 몰아내버릴 그러한 존재라면은 이 요한이 어떤 그런 심각한 그런 말을 하지도 아니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될 건 적그리스도 존재에 대해서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우리로 하여 교회 못 가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 적그리스도 진다 이것이 기독교를 믿다가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로 가버리는 이걸 가지고 뭐 적그리스도 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닌다 이걸 뜻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18절은 아이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요한의 서신을 받고 있는 그 대상이 연약한 자라 그 말입니다. 연약하다 그 뜻이죠.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조그만 바람이도 흔들려버리는 그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이 본문을 여러분이 대해야 된단 말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많은 그 관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견해가 있어요. 아 이게 적그리스도다 저게 적그리스도다 많은 그 주장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그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적그리스도 누구냐면은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이제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손꼽고 있습니다. 야 근데 교황을 가리켜서 또 이렇게 해버리면은 천주교 안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이 뭐 천주교를 뭐 믿을 뭐 분들이겠습니까? 교황이 왔을 때 환영을 하면서 영접할 그런 분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적그리스도 너무 쉽게 넘어갈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얼마인지 천주교는 안 간단 말이죠. 그러면 문제 해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가 별거 아니란 얘기죠. 그래, 적그리스도 교황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큰 그 실수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황이다. 뭐 부처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따지지 마시고 요한이 설명한 대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단적을 짓고 일단 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얘기를 어떤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 또한 그 어떤 다른 그 종교, 난 예수를 안 믿는다 이렇게 나서는 거, 이걸 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볍게 여겨버리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 문생명 같이 뭐 예수의 위치를 자기가 찾아해가지고 내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거, 이런 게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얘기죠. 물론 그들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일컬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딱 잘라버린다면은 우리 뭔가 다른 데에 있어서는 관심을 두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구세주지 않습니까? 구세주, 메시아. 아버지는 아들 외에 다른 구세주, 다른 메시아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오직 그 하나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로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말고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안 믿었던 그런 것으로만 간단히 생기지 마시고 예수 말고 다른 것도 어떤 구원의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는 걸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가령 크게 말한 불교 주장이 뭐냐면 전에 말한 대로 너희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을 받아라. 우리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받겠다. 너희식의 구원과 우리식 구원이 다르지 않느냐. 대신 구원은 똑같지 않느냐. 이러한 가르침들. 결국 다른 길도 있다는 것들.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가 될, 적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도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느 특정 종교,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그게 뭐냐는 거, 좀 깊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복음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도 복음에 가르치, 왜곡하는 겁니다. 뭔가 다른 복음을 그 속에 사교시키는 것이죠. 결국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거짓 선생으로도 가볍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뭘 하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자, 그럼 여러분은요, 이 거짓 그리스도와 이 적그리스도, 이 거짓 선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자신이 있냐 그 말입니다. 이들이 들고 오는 것은요, 부처를 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미혹 당할 만한 것을 들고 온다 그 말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초월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강물이 확 갈라져버리는 그런 이적을 누가 행한다 했을 때 그게 부처가 아니고 불교 쪽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그것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가 그런 일을 행했을 때 과연 사람들이 그걸 보고도 담담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야, 저 사람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 보낸 사도가 아니냐는 이러한 일컬어 나가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큰 표적과 기사 자체가 거짓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 인해 자기를 드러내버리는 것, 이게 바로 거짓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능력을 줘가지고 내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너희를 드러내라 그것이 아니고 그건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표적과 기사를 행함으로써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 증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주황했는데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어떤 주님의 보낸받은 제자라 이렇게 이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잘 생각하실 것이 뭐냐면은 예수원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주님의 자리 대신 차지해가지고 가로채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된 것입니다. 그게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 이것을 결코 여러분이 쉽게 만만하게 볼 것일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경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실은 그러한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그저 어떤 부처만 막아내고 천주교 막아내면은 그 기독교를 진리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 지금 뭐 종교 다원적 운동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배격한다. 절대 아니다. 천주교 아니다. 뭐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우린 진리를 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은 사실상 어떤 다른 복음 만연되어 있으면서 그걸 모를 수 있는 그런 심각성이 얼마인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살펴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그게 뭐냐, 그걸 찾기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다 그런 얘기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 하신 일 자체를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일을 부인한 것이죠. 일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뜻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다른 일을 끄집어 집어넣는 것, 이것이 곧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아버지, 다른 예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다르다는 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르다는 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게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런 말을 요한이 사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는데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걸 잘 또 용납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사도가 전파한 예수만이 참된 예수님입니다. 사도가 전파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께서 어떤 예수를 전파했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어떤 예수를 전파했느냐, 사도가 하신 그 말만 받아들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걸 보탤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보태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뭘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거든 과연 사도가 그런 말을 했더냐 이걸 살펴낸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까? 사도가 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 않은 걸 한다면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게 사도의 말이었죠. 사도가 전파한 것을 그대로 받으라. 그 얘기는 우리의 상식에 맞춰가지고 아버지든 아들이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은 세상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다. 사랑의 신이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다. 우리 사랑한다면 고통과 어려움을 건져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게 세상의 상식이 아닙니까? 근데 사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사도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날마다 끊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무슨 말씀이 되어있든지요, 내 생각에 맞으니까 이건 맞는 것이다. 절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지. 성경을 통해서 이게 맞는 말이냐 살피는 것, 이게 여러분의 책임이고 몫이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 신사적이었다. 뭘 보고 그러냐면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턱대고 받아들여버린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매일 성경 읽으라 그런 뜻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저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성경에 살피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또 살피는 건 바로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남은 것은 이 땅에 심판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른 순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 때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심각성은요, 이것이 긴가민가는 그런 문제를 들고 온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에 딱 맞는 것, 그걸 들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 그걸 주장 전파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배우고 쌓은 그런 경험들, 그런 상식들, 그런 것 말고 성경에서 가르쳐진 복음이 여러분의 상식이 돼야 돼요. 복음을 기준해가지고 사도가 전파한 그 복음을 기준해가지고 여러분께 들려진 모든 소리를 점검하고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기 없으면은 여기서 이 말하면 글로 가버리고 여기서 이 말은 일로 가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없고 뭐가 진리인가를 알지를 못하는 항상 그런 식의 신앙이 되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함도 우리 어떤 정성도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가 전파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는 것. 십자가 죽으시면 다 잃어버리신 그 구원의 메시지, 그것만 여러분의 가슴속에 품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한 분만 딱 부러지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여러분이 날마다 부지런히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경계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린 세상을 둘러볼 때마다 적그리스도를 보지를 아니하고 그저 보기에 좋은 것들, 내 자랑껏 살고 싶어한 것들 보고 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또 깊이 새기면서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이고 무엇이 거짓 그리스도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깨닫고 또한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많이 전파되고 있는 소리들을 들었을 때에 참과 거짓 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한 그 진리만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